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일대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서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 믿음이 스타트는 시작되는 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는 이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바꿔 가는 모습이 더 우리가 둘에게 흥미진진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부름을 받고 또한 하란에서도 또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어요.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나요? 말씀이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쫓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란에서 거기서 머뭇하고 있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너의 집 본토 친척과 그 모든 곳을 떠나고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항상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는 못했을 때도 있어요. 애굽에서 그가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깨닫고 다시 그 말씀을 쫓아서 베델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 롯을 구했던 그런 형제,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롯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300명 조금 넘는 318명이라는 그 숫자 가지고 엄청난 5명의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지역의 그 왕들의 연합한 그 군대들을 대항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 가지고 5명의 왕이 동맹한 그 거대한 그 군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전 시간까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주 인터레스팅한 말이 있죠. 흥미있는 말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 임하였다.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만 이끌어 갔어요. 믿음의 방향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이상이라는 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면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체험이구나, 환상 같은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뿌연 어떤 환상 같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중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환상,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할 바는 다시 한번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또한 하란에서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게 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상 중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이끌지도 못하고 터치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no response.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오픈하고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말씀을 읽어도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적인 말씀이 이끄시는, 영어로 하면 the word driven life,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 어떤 분이 이 목적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서 보면 다 그 말이에요.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word driven life, 말씀이 이끄시는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다시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군과 싸우고 난 다음에 318명으로 대승리를 거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300명 조금 넘는 이 숫자 가지고 다섯 왕이 연합한 그 거대한 군대를 사용해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섯 개국의 그 왕이 연합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지금 300명이 쳐서 이겼어요. 그럼 이 다섯 개 왕이 연합한 그 군대가 다시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위협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은 나로부터 내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나 연약한 모습, 물론 그것도 있어요. 내 자신의 정나라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건요, 지금 뭐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탁 임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고 뭐 지금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임하지 않죠. 그러나 이 임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를 붙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던 이미 주어졌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가운데 우리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벌써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미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에요. 우리의 작업. 우리가 할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미 적혀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의 상황과 여건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은 항상 구체적이다. 스페시픽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고 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말씀은 임하고 나와는 상관없다. 내 라이프는 내 라이프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건 말씀이 잘못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과 나의 삶과 이 심리적인 체험, 이 체험이 제대로 된 체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그 체험에 반응해야 돼요. 그 체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은혜 체험이에요. 아멘. 체험은 했어요. 삶은 아직도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굉장한 이 성령의 체험을 했대요. 아주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무나도 체험을 하게 할 놀라운 체험을 자기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얼마 있다가 그냥 쉽게 세상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해요. 제가 얼마 있다가요 바람이 나서 그냥 제 남편하고 그냥 이혼하고 다른 분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한 것은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자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시면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과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붕 뜬 기분 좋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붕 떠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시려면 은혜 받지 않아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분 좋아질 때 많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쫓으며 말씀으로 나가는 삶,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보세요. 1절 중반부에 가라사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다 누구든지 알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사람들은 두려움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죠. 다섯 왕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 들어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시편 저자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전투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전투를 한다든지 뭐 거기 뭐 아모리족 속 여러 족속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여호수아 17장 이렇게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백성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수많은 모래 같은 병거도 많았어요.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것은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마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두려운 삶이 아니에요. 지금 뭐를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암만 두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안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연한 위로하심, 안전하게 거한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연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둘째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 이 시편 3편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런 하나님의 관, 신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신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그림, 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신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삐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자꾸만 삐뚤어 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자기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의 그런 어떤 그런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1장 신명기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가나안을 쳐부수러 올라가지 않느냐 한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첫 번째가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원망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것을 언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큐티 세미나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잘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발견해내야 돼요. 성경은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가사 같죠?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노래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 우리의 방패.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체할 수,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한테 상급을 많이 바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축복받는 데더라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또 많이 또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 것을 많이 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막 강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축복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는 성도들도 봤어요. 정말 안 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받을 짓을 했다. 정말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축복받더라고요. 근데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제일 주로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축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살 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네가 받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거,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고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상급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물질과 만족과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클리어하게 그 픽처를 가지고 하나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니다. 이 반응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라는 말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but이라는 말이 있죠. but.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이 그러나라는 말은 말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은 이 문맥에서도 이런 말을 보면은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기의 상태를 말하네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으면은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 자녀, 자식을 준다,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는 지금 무자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질문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도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자기 후사가 된다고 합니다.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교정시키고 바꾸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 카드는, 여러분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카드예요. 말씀의 카드. 그래서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계속 말씀으로 임하고 이끌어 갔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정과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어떻게 하세요?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가라사대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집에서 키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에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에 반응하도록. 불신앙을 버리고, 그 자기가 응답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지금 무자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인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It's too difficult for me to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받게 해주세요. 저를 깨트려주세요.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못하심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도전받고 그 말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해서 시청각 교육.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요즘 같으면 비디오 같은 걸로 프로젝터로 쫙 보여줄 텐데 직접 데리고 나와서 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데려가 나가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도 이렇게 될,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는 네 자손이 번성한다, 많아진다. 또 한 가지는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 무별처럼 찬란하게 비친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너희 자손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 바로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부터 태어났죠. 그래서 가장 수많은 믿음의 자손 중에서 가장 획을 그을 수 있는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란한 별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이 자손을 이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가 내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인류가 구원될 만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불신앙적으로 아 나의 후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내게 주시오랍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니까 이제는 믿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로 여겼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간주하고 여겨주셨다. 여기에서 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칭하셨다.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로 내가 너를 덧입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냐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의가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덧입힌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죄인이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 바로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상 중에서 그를 이끌어간 것이 바로 여기까지. 단순히 지금 자녀를 주고 단순히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인 의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정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사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열방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친 것이 임한 것이 바로 이 의로 여김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